정장을 조금 두고 와가지고요. 좀 성도님들께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 속담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원래 몸에 좋은 이 한약 재료들은 우리 입에서 혀를 닿을 때그 쓴맛이 강해서 사실 우리 한약 같은 거 먹으면 막 인상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쓰디 쓴 양약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아주 탁월한 효능을 일으키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실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탕약 한 사발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입맛에 너무 쓰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아, 이 말씀은 너무 지키기가 어렵다. 이 말씀대로 살기에는 참 힘들다 하는 그런 말씀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디 쓴그쓴 약을 먹는 환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그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먹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리고 남유다의 왕 여호사밭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두 사람이 함께 같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고 반대로 지금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다윗 이래의 가장 선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왕이 오늘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두 왕이 이처럼 서로 전혀 다른데도 교제가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 두 사람이 지금 사돈지간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의 아들 여호람 왕자와 아합왕의 딸이 아달랴 공주가 서로 지금 결혼한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돈끼리 서로 만난 거예요. 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아합이 전쟁을 통해서 잃어버린 이 영토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자기 혼자만 치기에는 군사력이 부족하니까 남방의 왕이었고 자기 사돈이었던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 함께 하여 주기를 요청한 거죠. 그러니 이 여호사밧 왕이 이 북방 이스라엘 왕 아합의 요청에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기 전에 아합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지금 4절까지 제가 읽진 않았지만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드린 건데 지금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요. 명분이 있어요. 뭐냐면 잃어버린 땅.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다시 찾는 거니까 명분이 분명한 전쟁이에요. 두 번째, 두 나라가 연합하면 아람 정도는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는 많은 군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분도 있고 자원도 있고 상황이 지금 딱 열린 상황이거든요. 두 왕이 연합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주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명분도 있고 상황도 딱 열렸어요. 대부분 그러면 그냥 바로 그거 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영성의 비밀이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혹시 펜 있으신 분이 5절 여기 한번 밑줄 그으시면 좋겠어요.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오늘 새벽에요. 제가 여러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다 기억 안 나시면 요거 한 줄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게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살아갈 때 명분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건 반드시 필요하지. 아, 돈도 벌어야지. 내가 그 일도 해야지. 누가 봐도 그게 맞아요. 그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상황도 딱 열려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 번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일 첫 번째 요소가 뭡니까? 여기 지금 5절 다시 보세요. 후회가 아니라가 뭐라 하죠?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거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평상시에 여호사밧이라는 이 인물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 이후로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이 여호사밧은 항상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일을 할 명분도 있고요. 누가 봐도 이거 하는 게 옳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거 할수 있는 내 상황도 열렸는데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다 예스해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가라 하시면 제가 하겠고 제가 가겠습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분주하게 지금 전쟁을 위해서 칼과 말을 준비하고 병사들을 지금 막 소집하고 있는 게 북방 이스라엘 아합이에요. 명분도 있죠. 전쟁도 승리할 수 있는 물자도 있죠. 막 분주하게 준비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은 그거 다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는 거죠. 비록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충분한 명분을 갖고 있고 아람 군대가 지금 약해져 있는 이 타이밍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호사밧. 성경을 보면 여호사밧이 오늘 이 한 장면에서만 하나님께 여쭤본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패턴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이제는 막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아도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이럴 땐 이렇게 결정해야지 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연륜과 지혜가 쌓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들이 자꾸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길 원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의지하듯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여호사밧의 권유에 의해서 드디어 아합은 그럽시다, 우리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이렇게 동의해서 전국에 있는 선지자 400여 명을 모였어요. 근데 이들은 말이 선지자지 형식상으로는 여호와를 따르는 자들이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 진리를 대언하는 선지자들은 아닌 거죠. 오늘날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만 사실 우리도 딱 보면 알잖아요. 그냥 아 저분은 뭐 신학교는 나왔지만 사실 그냥 목회자는 아니다, 그냥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저분은 목사님은 아니다 라는 그런 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이 시대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선지자라는 이름을 불리고 있지만 오히려 이 권력자에게 딱 붙어가지고 그들이 좋아하는 권력자의 구미에 맞는 말들,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아첨을 막 하면서 옆에서 빌붙어서 얻어먹고 살아가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을 봅시오. 아합이 이들에게 길르앗 라못 전투를 할지 말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를 답합니다.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무려 400여 명이 되는 선지자들이 합창하듯 이렇게 전쟁을 승인하니까 웬만한 사람이면 이때 무릎을 딱 치고 옳거니 야 명분도 있고 상황도 열렸고 이제 내가 물어봤으니까 이거 정말 주님의 뜻이겠구나 하고 생각했다는 거죠. 달콤한 예언만큼 여러분 사실 믿고 싶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건한 왕이었어요. 여호사밧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이구동성으로 가서 싸우십시오 하고 말하는 이 자칭 선지자들의 이 말이 어딘가 신뢰할 수 없음을, 이 석연치 않음을 예민하게 감지했다는 거죠. 이게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분이 있고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두신 장치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양심이라는 장치예요. 양심. 내가 이것을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딘가 뭔가 석연치 않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뭔가 뒤끝이 뭔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럴 때 그것을 넘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가지고서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되는 거죠. 여호사밧이 이 선지자들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는가 물어보죠. 그리고 이에 아합은 드디어 초대받지 않은 선지자 미가야라는 이름의 선지자를 언급합니다. 아합이 말해요. 그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길한 예언을 하지 아니하고 흉한 예언만 하기에 나는 그 선지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목사님이 계시긴 한데요 맨날 설교하시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런 얘기해서 나는 그 목사님 설교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사실 아합이 만나기 껄끄러워하던 선지자는 미가야 선지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는 이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나의 대적자여, my enemy 하고 불렀던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 아합은 쓰디 쓴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봐도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합하고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은 피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성경책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책 보실 때 성경책 깔끔하게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성경 또 오래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밑줄 치고 옆에 막 글 적으면서 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도 연륜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성경책 보면 성경책이 너덜너덜한데 저는 그거 보면서 또 은혜를 받거든요. 야, 얼마나 참 열심히 하나님의 성경을 읽었는가. 근데 때로는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밑줄 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밑줄 치지 않은 것만 또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받기를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쉬운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받기 어렵고 내가 먹기 어렵고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그 말씀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밑줄 쳐놓고 내가 암송해야지 암기해야지라고 좋아하는 말씀만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cover to cover 끝까지 이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합의 치명적인 이 연약한 부분은 그도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이 구미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려 400여 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있지만 다 하나같이 아합이 듣기 좋아하는 말, 하나님이 왕이 하시는 일 다 축복하십니다, 복 주십니다, 이런 메시지만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질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십자가를 이 건물 지붕 위에 세워두었지만 정작 그 안에서는 들려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복음이 빠져있고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게 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여러분 그런 목회자들이, 거짓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그렇게 거짓 메시지를 듣는 것에 또한 즐기며 그것에 익숙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약이 입에 쓰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듣기 거북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참 이런 거 이 말씀 들으면 마음에 부담이 있거든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누군가 바늘을 가지고 그 끝으로 우리의 양심을 막 콕콕 찌르듯이 막 우리 스스로가 막 따끔거리고 뜨끔거릴 때가 있어요. 아우 나 저거 살긴 참 어려운데. 근데 비록 한순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가 늘 자기에 대해서 흉한 말만 한다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다고 이 선지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입에 쓴 진리는 뱉고 단맛이 강한 설탕탄, 마치 이 거짓 메시지를 더 선호했던 이 아합왕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 우리가 들읍시다 하고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이 내용이 1절부터 지금 6절까지의 지금 그 내용인데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의 모습이 극명히 대조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떠한 일을 행하기 전에 인간적인 명분을 찾고 또 그 명분에 대해서 상황이 열렸는가 아닌가 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여호사밧이 있고 반대로 명분도 있고 상황도 열렸지만 그러나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구해봅시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명분과 실리를 찾기보다 먼저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여호사밧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뭔가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한다든지, 뭐 직장을 새로 구하든지, 뭐 이사를 가야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의 어떤 문제를 같이 결정하고 있는데, 야 너 여기 좀 앉아봐라. 예, 좀 나랑 같이 좀 계산기 좀 두들겨 보자. 나랑 같이 주판 좀 굴러보자. 야, 오, 이거 너무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해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보다도 아까 5절에서 중요한 단어 있었죠. 먼저 하나님이 정말 이것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비록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준비가 돼 있는가. 여호사밧처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합처럼 명분과 실리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517년 10월 31일, 이제 며칠 뒤면 10월 31일이죠. 독일의 신학자 마틴 루터가 당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전통과 관습으로 살아가는 이 중세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당시 천주교는 이 베드로 성당을 완공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비용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당 공사에 부족한 비용을 메꾸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신도들에게 이제 면제부를 판매하기 시작하죠. 이러한 교회의 타락 속에서 마틴 루터는 한 줄기에 빛이 되어서 말씀으로 벗어난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죠. 그런데 이러한 그의 주장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에 천주교의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루터에게 파문장을 발송해요. 너 내가 60일간 기회를 줄 테니까 너 그 주장 철회해라. 협박을 하는 거죠. 이거 안 지키면, 여러분 이 당시 때는 그냥 사람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루터도 60일 동안 이거 철회 안 하면 그도 불에 타 죽을 수 있는 거죠. 이단화로. 그러나 루터는 그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황이 보냈던 그 파문장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찰스 5세는 루터를 의회로 불러들이게 돼요. 황제와 제후와 그 밖의 고급 관리들, 그러니까 이 루터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앉아있는 상태에 루터가 서 있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찰스 5세가 루터에게 너가 쓴 모든 작품들이 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 면제부도 잘못됐습니다, 이 천주교 이런 것들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썼던 그 모든 너의 그 글들이, 아 이거 실수입니다, 잘못입니다라고 너가 인정하면 우리가 너의 목숨은 살려주겠다라고 협박하죠. 성경과 명백한 나의 그 하나님 주신 이성에 의해서 확신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들과 교회 종교 회의들의 권위를 수락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천주교가 가르치는 것은 성경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말합니다. 나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Here I stand, I cannot do otherwise.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마틴 루터의 아주 유명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도화선의 불씨를 일으킨 그 유명한 말인 거죠. 오늘 본문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미가야에겐 다 못합니다만, 오늘 본문이 지금 1절부터 18절 17절까지 쭉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사람, 심지어 우리가 봐야 할 손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스 예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닙니다라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미가야 선지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명분과 실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어도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를 주님께 여쭤보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데 어떠한 대가가 따른다 하더라도 과감히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과 그리고 그 손해보다 더 크게 갚아주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의 길을 순종함으로 저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라는 오늘 이 본문의 미가야의 단호함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그의 목숨을 걸고 고백한 한 사발의 피와 같았습니다. 아무리 성경 속 믿음의 사람이더라도 그들도 우리 중 한 사람 같이 날카로운 칼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끼고 뾰족한 창 앞에서는 공포심을 가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줄 용기가 있었던 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주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열심도 없이 혹시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에 합하면 삼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계획과 다르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시해버리는 혹시 그러한 태도는 없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명분이 있고 신리가 있고 상황이 열린다 하더라도 먼저 여호 하나님 앞에 엿줍는 그런 여호사밧과 같은 영성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의 말씀이 서 있으라 하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하라 하면 그만할 수 있는 우리의 가고 서는 것, 우리의 앉고 일어섬, 우리의 나감과 들어섬이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충만한 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가 주와 동행하는 자이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